요사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이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주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대전에서 못하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종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12월 10일 칸타타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1일 2회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기쁜 날 떡을 안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떡도 한답니다. 그래서 떡 준다 하니까 정말 좋아하네요. 예, 우리 학생들이 눈이 반짝 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길을 행하는 동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보다 3일 길을 앞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동안 그들이 어떤 형편을 만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그 말씀을 쫓아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데 배에 물이 차오르고 거센 비바람에 배가 꼭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얼마나 비바람이 거셌는지 아무리 물을 퍼내도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고 비바람과 함께 싸워가면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을 깨우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면 저편에 무슨 일이 찾아와도 건너가도록 되어 있겠지요. 맞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주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생각도 안 하고 자신들이 풍랑과 막 싸워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더라고요. 언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구조원이 그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물속에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구조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겠지요. 수영을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이 물이 사망이 마음에 임하는 사람. 야, 내가 이 물에서 죽겠구나. 그 사람에게 구조원이 필요한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줬더니 기싸대기를 올려치면서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세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실컷 건져뒀는데 뺨을 맞을 건 뭐고 욕을 얻어먹을 건 뭐예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 보면 정신 아직 못 찾았어요. 자신이 이 물로 인하여 이미 죽음 앞에 있고 내가 죽는구나 마음의 사망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음이 찾아왔지만 죽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구조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아쉬워요? 돈 보따리가 더 아쉬운 거예요. 아이고 저 보따리 속에 돈 들어있는데 아이고 내 돈 내 보따리 찾고 있는데 그만 구조원이 들어와서 뒷덜미를 딱 잡더니 끄집어 내놓네. 이런 괘씸한 사람 있나 하고 기싸대기를 때리도록 돼 있잖아요. 맞을 짓 했죠.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돈 보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보따리는 두 번 치고라도 두 번째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진짜 구조를 잘하는 사람은 나 좀 살려줘요 하고 소리칠 때 건져주는 게 아니라 카더라고요. 나 좀 살려줘요 하고 소리치는데 가까이 가서 더 이상 거리를 두고 다가가지 않는데요. 살려달라니까 저 왼수가 어딨나. 날 그대로 놔두고 쳐다만 보고 있네. 저 괘씸한 사람, 무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들어왔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만 꼬르륵하고 잠수 타면 그때 힘이 다 빠졌구나 해서 머리채 딱 잡고 나오면 그냥 끌려 나온대요. 자기 힘이 1%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머리채를 잡고 끌면 절대 안 끌려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넘치면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마음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깨워요? 아무 때나 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나신가 보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피곤하신가 보다, 아이고 좀 푹 주무시도록 우리가 풍랑을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근데 예수님 풍랑을 왜 주셨어요? 이 풍랑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이 풍랑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 힘 빼시려고요. 제자들 마음에 자신을 믿는 마음을 다 빼내시려고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마음이 바닥이 나고 자신이 딱 끝이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 줄 아세요? 동업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자기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일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길이 없어요.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다니까요. 지금 주무실 때 아니라 언제는 예수님 생각해 줄 때는 언제고. 편히 주무세요. 곤히 주무세요. 예수님 좀 쉬세요. 저희들이 좀 해볼게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예,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니까요. 이건요, 처음부터 항복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다니까요. 대구 교회 뒤편에 개 장례식장이 들어선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개 장례식장이냐.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개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대요. 근데, 개 장례식장 장례 치르는데 사람 장례비도 보다 더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300만 원이래. 아, 그 주위에서 세상에 이 골짜기에 개 장례식이 웬 말이냐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하게 진정 소중한 거, 정말 가치 있는 거,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상실해버렸어요.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자기 자식이라고 여기고 키우니까 그래 돈 들여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 하잖아요. 엄마가 치워줄게 하잖아요. 도대체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도 속이고요. 가룟 유다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잖아요. 예수 팔려는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 아니었어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장치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을 이야기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에 연한 모든 것이 이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 참 형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예수님. 참 형상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은 개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고 유월절 어린 양은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다. 아론이 드린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려진 것이다. 아멘. 이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잔다 하시면 잔 거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죽었어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우리가 분명 그 소년이 죽은 걸 아는데 그 소년이 잔다고. 근데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더라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딱 포석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러시아 기독교 협회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세 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키프 목사님, 이분은 작년 가을 대전도 집회 때부터 오셨던 바로닛이 그 주에 침례교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알렉세이 알렉 이 목사님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저희들은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들 교회 와서 한 달 6개월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야, 이 마인드 교육이고 우리 청년들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전혀 토가 달지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지. 빗자리에서 오신 기독교 협회장 목사님은 빨라꼽 디미트리. 이름이 잘 안 되네. 빨라꼽 디미트리. 예, 이름이 그래요. 어렵네요, 그죠, 러시아가. 그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듣더니, 아, 이 율법이,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이야기하면 은혜하고 율법하고 늘 싸운다고 생각을 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아닌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아닌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율법하고 은혜가 싸우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림자였네요.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었네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네요. 목사님은 자신이 죄인인 걸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네요. 결국 반드시 은혜를 깨달으려면 율법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네요. 러시아 기독교 협회장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야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로니시에서 오신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부분적으로 한두 가지 알고 있었던 것뿐이고 이곳에 와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냥 부분적으로 알던 걸 전체를 다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부분적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걸 알 때 마음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쉬운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세계잖아요. 주님이 이루어놓은 세계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정확한 걸 모르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건 사실이지만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지. 회개해서 용서 받아야지. 그걸 회개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서 죄를 알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죄로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를 더 알아가다 보니까 죄짐이 커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답답해서 하늘상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하며 밤을 새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었지만 죄는 안 씻어졌어요. 하늘상 기도원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이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늘상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방언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방언 받으면 죄사함 받은 거라.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있어요. 삼각산 기슭에 딱 올라서면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가득해요. 그 골짜기에 들어서면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주여 하고 외치면서 울부짖는 고함 소리가 저렁저렁해요. 제가 모르긴 해도 지금도 죄 때문에 이 시간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85년 그때 신학교에 가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울부짖을 때도 예수님 피는 이미 내 죄 다 사해놨었어요. 아멘? 이미 그때도 예수님 내 죄 다 사해놨다니까요. 제가 85년도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39절, 2단계 69절, 3단계 129절. 1단계 39절, 2단계 69절 하면 벌써 99절이잖아요. 1단계 39절 속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미 그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었다니까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아니 세상에 이 말씀 속 이미 죄가 사해졌다는 이미 다 기록됐네. 얼마나 허탈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미 암송하고 있었는데 이미 의롭게 돼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암송해놓고 또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려고 울부짖고 있지만 그런다고 죄를 사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죄 다 사해졌다니까요.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해놓은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이미 사해진 걸 믿는 거고 이미 해결된 걸 믿는 거고 이미 처리된 사실을 깨닫고 믿는 거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리니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리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집에 문설주자의 임방이 피가 말라져 있으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와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가느냐, 정강이 뜯어먹은 거 보고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먹과 함께 먹어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그 성경에 조목조목 어떻게 해서 가족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어라 하는 게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짐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무엇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난 거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잘한 거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건 하나만 보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성경에서 기생나합이 여호수아 2장에서 살몬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왔어. 똑똑똑 두들겨 들어왔는데 기생나합이 보니까 저 사람들 평소에 못 보던 사람들인데 누구지? 혹시 저 사람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조금 있다가 막 문을 두들기는데 병사들이 와서 랍 당장 문 열어라. 누굴 잡으러 왔어요? 정탐꾼 잡으러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삼대를 덮어서 숨겨주고 내려와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장사 끝났는데. 장사 안 해요. 술 안 팔아요. 이 집에 이스라엘 사람 안 들어왔느냐? 정탐꾼 들어오지 않았느냐? 예? 아,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었나 보지요. 두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전에 나갔는데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따돌려놓고 지붕에 올라갔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정탐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생나합의 마음에 정확하게 여리고가 이미 끝이 나 있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면서 당신들이 여리고를 무찌를 때 나를 살려주겠다는 진실한 표를 내라. 붉은 줄을 달아서 성벽을 타고 정탐꾼을 내려보내는데 이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여리고를 칠 때 이 집에 있는 너희 가족들 다 살려주겠다. 근데 여러분, 기생나합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기생나합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생나합은 이제 기생의 삶이 마음에서 끝났어요. 기생나합의 마음은 이제 나합의 마음은 여리고에서도 떠났고 여리고 왕의 명령도 듣지도 않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이런 기생나합의 마음이 여리고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 기생나합의 마음이 여리고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생나합과 같이 여리고의 삶은 사망과 저주라는 걸 깨닫고 여리고에서 마음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모는 정확하게 기생나합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죽게 됐는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우쳐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 깊숙이 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사망해서 저주해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그 마음에 끓어오르게 했다는 거죠. 가늠죄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가득 찬 감사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죄악을 이기게 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둠을 이기게 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여자는 이제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생나합은 술장사 안 하는 거예요. 문 닫았어요. 지금까지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정말 병사들의 오줌에 돈이나 뜯어내고 그런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기생나합의 마음에 살몬이 자리 잡게 되고 이제 언제나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살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설레이는 삶을 기다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소망이 끝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하루하루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설레이는 삶이 되겠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소망스럽겠느냐. 어려움이 있어도, 무시를 당해도, 고통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가난해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은 가늠죄에 잡힌 여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평화가 가득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기쁨이, 그 감사가 죄악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기생나압의 마음속에 살몬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정말 설레는 그 마음으로 그가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듯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주, 정말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런 내 모습을 모르고 잘난 체하며 잘난 줄 알고 큰소리치며 자기밖에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호수아 6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다라.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1절이라는 형편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인하여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라는 형편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절을 보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워. 여리고가 굳게 닫혀있다고 아무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여기 여리고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하잖아요. 여리고가 아무리 견고해도, 여리고 성문을 견고하게 닫혀놓고 있다 해도 저건 형편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붙였어. 재밌는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한 바퀴 도는 거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 때 되거든 또 도는 거야. 돌다가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면 외쳐라. 그러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예? 뭐가 무너진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오셔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턱 하는데 들어가서 하나에게 물었대요.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담임 선생님 누구냐? 저기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내가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 왈, 제가 1년 동안 이 학생을 가르쳤는데
제가 아는 이 학생은 절대 거짓말을 할 줄 아는 학생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이 주일학생 불러가지고 여리고서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고요. 교사를 불렀더니 쟤는 거짓말 할 애가 아니라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쌌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우리가 싸주면 안 되나요?
참 기가 그 어떤 아이에게 그 있잖아요. 연구 수업을 하는데 교육 그 장학사가 들어와서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얘야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쟤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물으니까 국산이 다 그렇죠 뭐.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굳게 다쳤어도요, 2절을 아는 사람은 그죠?
절망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암담한 형편, 아무리 어려운 형편, 아무리 극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 안 하겠지요.
아멘.
그래요. 똑같이 삶을 살아가도, 신앙을 해도, 교회를 나와도, 똑같은 형편을 만나도 형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자,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는데 내가 저 어려운 형편을 보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절망 속에 허덕이는 거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하고 믿으면 절대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세계 도시에 칸타타를 못하게 될 상황이 됐다는데, 천안도 간신히 공연장이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안 된대요. 세상에 이런. 전국 공연장을 보면요, 만석이 되는 공연장은 거의 없어요. 만석이 되는 공연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종문화회관 생긴 이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때 만석이 될 수 있었다. 처음 있는 일이래요. 아니, 사람들 많이 오면 좋지. 사람들 많이 온다고 위험해서 대감 못 해준대요. 그럼 좋다. 사람들 많이 와도 안전대책을 우리는 다 세워놨다 해가지고 안전요원 세워놓고 안내자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담당자 책임자 전화번호가 다 적어가지고 딱 내미니까 할 말 없어가지고 알았다 합니다. 강릉은 또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느냐면 철수를 너무 빨리 해서 안 된다. 저도 완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 12시 안에 모든 철수가 딱 끝나는데 밤을 세워서 철수를 하는데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철수를 할 수 있느냐? 위험해서 안 된다. 참 기가 막힌다. 근데 어찌됐든지 다 해결이 됐는데 대전만 해결이 안 돼. 정시마을 그래도 작년까지는 근근히 예술의 전당에서 안 되지만 정시마을 홀이라도 있어서 고맙다 정시마을아 그러면서 해왔는데 통보가 왔어요. 그라샤스 합창단 측에서 올해는 소품이 너무 웅장하고 거대해가지고 정시마을에서 하려면 작년 소품 가지고 해야 된대요. 작년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이야. 2014년, 15년 두 해 공연을 했는데 그때 아마 1일 2회 공연을 하려고 막 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1일 2회를 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9시 출근하는데 우리 귀찮게 하고 말이지 안 된다고 했는데 2회 공연 안 된다고 그랬는데 6시부터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16년, 17년 못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올해는 정시마홀이라도 작년에는 돼서 가능했는데 그것도 3분의 2밖에 소품이 못 올라갔고요. 어느 날 몇 주 전에 강남에 토요일에 올라갔는데 직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대전은 칸타타 못한다면서 딱 이야기하시는데 순간 숨이 멎어서 아이고, 오늘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게 왜? 못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될 거야, 될 거야. 왜? 수시대간 나오면 또 그때 신청하면 기회는 아직 있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은 칸타타 못한다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지금 이 상태로는 칸타타를 못하게 되는 거구나. 사실 그때까지 연초부터 계속 예술의 전당 문을 두들겼어요. 두들겼는데 되돌아오는 답은 날짜 없음. 예술의 전당 관장실에 가면 녹음기를 장착해 놨나 봐요. 날짜 없음. 그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분은. 목사님이 언론사하고 한번 같이 들어가 봐.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우리 편에서 얘기해 줄 기자가 없는데 세상에 충청헤럴드 기자가 있는데 동대전교의 형제더라고요. 그 형제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시집간 이혜정 자매 남편인 거예요. 야, 이럴 때를 위해서 시집 잘 보냈다. 보통 요즘 자매들 시집 가는 연령대로는 이 자매가 시집 갈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뭐가 어떻게 추진이 돼가지고 강남의 언론 담당하는 자매에게 아 형제가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형제인데. 그래 가서 국장을 만나서 일정표 정보 공개를 해주세요. 관장을 만나서 일정표 정보 공개를 하세요. 내부 일정표를 딱 받아보니까 어떤 행사가 다 결정되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정표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야, 정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셔서 우리하고 경합을 했던 단체가 날짜가 잡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상황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하고 경합을 해서 떨어진 단체는 날짜가 잡혀 있고 우리는 날짜가 안 잡혀 있으니까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고자세요. 근데 그 일정표가 다른 담당자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기자가 달라 그래도 안 주는 건데 이게 왜 그쪽에 가 있습니까? 나 몰라. 기자가 줬어. 도대체 누가 이걸 기자한테 줬지? 그러더라.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관장이 주라 그래서 줘놓고 내가 탁 쳐다보니까 누가 저걸 내줬지? 하고 그러고 지나가더라. 저번 주 월요일날 예술의 전당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고자세로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저는 갑이 뭔지 을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유 오셨습니까? 아, 저희들이 날짜를 찾아봤는데 1월 4일 5일은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소리라. 아니 내놓지를 말든지. 이럴 때 칸타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응? 합창단은요 25일 되면 달라스로 떠나요. 안 됩니다. 12월 22일 29일 또 제안이 왔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안 있을 겁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그래. 책임자 다 옷 벗긴다 그래. 믿음으로 하죠. 다. 당신들 이거 해명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옷 벗을 각오하세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를 이단이라고 종교단체라고 다 배제를 시켜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시장에게도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싸우려고요. 싸워보니까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불의가 없잖아요. 세상은 불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내딛어서 부딪혀보니까 사람들은 말 바꾸기 바쁘고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잘 아는 모친님인데 딸을 따라서 일반 교회를 나간다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들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비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탄자니아 다녀와가지고
그 교회에 가려고요.
왜? 근거 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참아 내가 이 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건데 교인들에게 이런 비방을 하고 있지. 한국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명성교회 지금 막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해버리고요. 세습으로 재정 문제로 목사님이 고발을 당해 40여 가지 고발을 했는데요. 다 혐의 없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한 변호사는 정말 박옥수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말해요. 왜? 이 정도 대형 교회라면 두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확실히 그분 감리교 성가대 지휘자예요. 목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부딪혀보면 아는 거예요. 대전은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많은 정치인들이요, 저희들 교회 마당에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무서워서요. 저희도 사람인데. 찾아가서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멘토맨으로 부딪혀서 싸워가려고요. 정치인이면 중립을 지켜야지. 교회 다니는 정치인이면 절에 안 가나? 그래 안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치인이 절에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술의 전당 딱 잡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술의 전당 우리 거다.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떠들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도 우리는 안 져. 우리 이길 사람 없어. 칸타타 문제를 부탁했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정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 교회 사람 안 만날 겁니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당신 정치 생명에 지장이 있게 안 해요. 우리. 당신 도왔으면 도왔지. 어느 일반교회 목사님 뭐라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다만 기쁜 성교회 목사라는 것만 빼고요. 해줬어요. 해줬어요. 가서. 좋습니다. 기쁜 성교 이름 빼죠. 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세상에요. 깊은 성교의 이름 들어가면 똑같은 설교 듣고 이단이라고 하고 깊은 성교의 이름 빼면 똑같은 복음 듣고 아멘 진리입니다. 그런다니까.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성경이 깊은 성교의 이름 들어가면 이단이 되고 깊은 성교의 이름 빼면 진리가 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걸 가르쳐주시다. 딱 마음 꺾고 우리를 돕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됐어요. 12월 10일 그리고 목사님이
12월 10일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또 목사님 기뻐하시고 그걸로 만족하실 줄 알았더니 이틀 달라 그래. 오 주여.
또 가서 탁 또 부딪혔는데 이틀이 날짜가 없는 거예요. 날짜가 없는데 잡아준 거거든 지금.
환장이 뭐라 하셨느냐면요. 10일, 3일, 월요일 예술의 전당은 무대 점검하고 쉬는 직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합창단도 공연을 그날 못하는 거예요. 다. 그날이 비어있어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기념 콘서트 한다고 전화 오면 모를까?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됐어요.
이 합창단은 당일 셋업, 당일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당일 공연 절대 불가능한 단체입니다.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자기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1일 2회 공연을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시청 로고로 후원을 받으려고 우리 자매님 시청에 전화했는데 7군데를 뺑뺑이를 돌리더래요.
저는 또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이제 시청도 접수한다. 저한테 이제 싸움 걸지 마세요. 가만 안 있을 테니까요.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날짜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대전 안 해도 괜찮아. 전부 다 KTX 타고 서울 공연 보러 와.
좋죠, 그죠? 그 덕에 KTX 한번 타보시는지 생전에 KTX 안 타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2회 공연 하는데 3천석인데 3천석 새로운 분들 다 채우고 우리 성도들은 노비에서 그분들 다 공연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행복했죠? 좋았죠? 자, 정기 후원하고 가십시오.
정기 후원자 다 만.
그리고 우리 공연은 어떻게 보라고요? 서울 가서 예. KBS 여의도, 여의도 한번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KBS 홀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아침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 일찍 버스 타고 한양 가서 기경도 하시고. 그래서 3시 30분 오후 타임 이제 공연 보시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연 서울 가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3천석은 이제 새로운 분들 다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기쁘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칸타타 없는 올해를 생각해봐요. 대전에서 칸타타를 못했다. 참, 내년 칸타타 오는 그 순간까지 죄인이란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대전에서 칸타타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전체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상황실 준비해놨어요. 노댐나무 아래로 오시면 상황실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상황실 멋지게 딱 꾸며놓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제 후원자가 되고 홍보자가 되고 초청자가 돼서 그곳에 오시면 문의하시면 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굳게 다쳤어요. 출입하는 자 없었어요. 왜 굳게 다쳤어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굳게 다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봐요.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전을 우리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저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자기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 유성구 자원봉사자 센터에서 대축제를 한다는데 유림공원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유림공원 어디 유린하는 데가 있나? 유림공원이 어딘가? 어제 처음 가봤어요. 축제를 하는 곳에 우리 부스가 설치돼서 가봤는데요. 저희들 학생들이 공연하니까 거기에 쫙 몰려드는 게 그 행사 분위기를 살려주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미니컬처 그냥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별로 컬처 뭐야 부스 딱 설치해놓고 대륙체험 자원봉사 다녀와가지고 대륙체험한 것 딱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꿈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꿈길 프로젝트는 우리 굿뉴스코 다녀온 학생들 체험담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꿈길 프로젝트를 보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그 굿뉴스코 다녀온 체험담을 들려주거든요. 자원봉사센터니까 우리하고 너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잔디밭 너무 멋지다. 스피커 딱 장착해놓고 앞에서 그 포크댄스 시켜라 그랬어요. 내년에는 저 주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아예 여기 온 사람들 전체 잔디밭에서 포크댄스 한번 시켜라 그랬어요. 우리 야외에 가가지고 저도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월드캠프 때도 안 했는데 저도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힘들대요. 쉽지 않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6장 16절, 15절 보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외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들리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해라. 그리고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외쳐라. 성이 무너질 거다. 자, 그걸 어떻게 믿죠? 너무 감사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따르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견고한 성이 소리친다고 어떻게 무너지지? 사다리를 놓고 성을 뛰어넘어가든지 성문을 부수고 불살라버리고 그냥 치고 들어가든지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성이 무너진대요. 어떻게 하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말을 내딛더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외쳐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외쳐라. 이 성을 하나님 주셨느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버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형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에 이 대전을 붙이셨고 이제 종의 마음속에 온 세계를 얻을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딛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린 비방하는 사람들 싸우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하나 조근조근 차근차근 낱낱이 설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위기를 막 바꿔가시잖아요. 동아일보에서 목사님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중앙일보에서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리는 건요 법조팀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실는 거예요. 이제 언론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 그대로 받아들고 믿고 나가면 돼요. 소경에게 눈을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이가 씻으라. 예, 실로암이가 씻으면 돼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예, 항아리에 채우고 떠서 갖다 주면 돼요. 그 책임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굳게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발을 내디딜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동일하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형편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형편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과 왕과 그 병사들이 용사들을 붙이셨고 그 성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발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